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920쪽에 있는 잠언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전 관자의 말에 의하면 1년 후 수확을 얻으려면 곡식을 심고 또 10년 후 결실을 맺으려면 나무를 심고 또 100년을 든든하게 하려면 사람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까지 한데요.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한 사람이 있다면 감히 상상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가우디 성당을 지은 건축가 가우디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일본 전산 나가모리 시게 노부스 사장이 지은 일본 전산 본사 건물입니다. 먼저 이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하고 또 직접 건축 감독을 맡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한국어로는 성가족 성당입니다. 그의 나이 30살 때인 1882년 3월 19일 공사를 시작해서 1926년 6월 죽을 때까지 교회의 일부만 완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도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완성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사 중인 건물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가우디 대성당 공사 시작 144년 만인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모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전산 본사 건물을 100.6m로 설계하고 설립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 100m를 선정하지 않고 100.6m로 만든 이유를 사장인 나가모리 시게노부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본사가 설치될 이 오사카 지형이 1년에 0.6cm씩 이렇게 침하하는 지형을 고려해서 100년 뒤면 정확히 100m가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년간 기업이 살아남겠다는 의지이고 의미이며 또 그의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100년을 생각하고 짓는다. 얼마나 치밀하게 지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무리 강한 지진이 온다고 해도 아마 이 건물은 아마도 안전할 것입니다. 가우디는 우리나라의 한두 달 만에 대충 지어지는 빌딩과는 달리 144년 후에 완성되어지는 이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자신의 꿈을 머릿속에서 철저한 원리와 설계를 통해서 이미 한번 그려보고 또 마음으로 보면서 처음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나름대로 철저하게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대충 눈에 보이는 성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철저하게 원리를 찾아서 바른 방법으로 사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효과도 늦기 때문에 대충대충 좋은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면 이 대충대충 살아온 방식은 여지없이 실패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철저하게 원리를 찾고 또 바른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은 위기를 이기고 더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설계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9장은 이 잠언에서 나왔던 지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잠언 9장을 보시면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미련한 여인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리석고 미련해서 악한 지혜를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참된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지혜도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거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싫어하고 또 미련한 지혜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자신이 체험하기 전까지는 참된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오히려 반항적이고 정욕적인 지혜가 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따라가다가 결국에 멸망에 빠져서 음부 깊은 곳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그냥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집을 지어서 아예 풍성한 잔치까지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아멘. 지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은 집이 얼마나 튼튼한가 하면 기둥이 일곱 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 위에 털을 놓은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이 그렇게 많으니까 방도 많고 그 방마다 엄청난 보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마음대로 보물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냥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초청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로 집을 짓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집을 짓는 이 기초에 비유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보다도 집의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리석은 자는 집을 빨리 지을 욕심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나중에 큰 비가 오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허물어져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며 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찾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길을 찾느라고 고민을 하고 방황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보다 집을 짓는 것이 늦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비결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세상에 널려 있는 많은 복들을 보고 그것들을 주워 담아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단시일 내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주워 담아서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하는 그 비결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지위와 돈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의 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만 붙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부하게 준비를 해놓고 초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이 일곱 개나 있는 큰 집에서 산더미 같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그 초청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데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처음부터 그렇게 화려한 초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요동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인데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지혜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지혜를 얻은 자가 많지 않은 까닭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과 교훈을 멸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비천한 요정을 보내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초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결코 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이나 또는 성공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일곱 개 기둥을 가진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보석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집 안에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집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는 기분이 너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종이 전해주는 말씀만 들어도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집을 지으면 이때는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고 어떤 일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조금 이상하여져서 고집스러워지고 길도 없는 쪽으로 길을 쓰며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정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시시한 것 같고 도저히 이 말씀을 믿어서 세상에서는 똑똑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안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보물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이 없이 이제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자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자존심과 다른 것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인데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맞게 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죄로 인하여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란 자기가 결코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라든지 또 조언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여져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또 자기 감정이나 자기 판단만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의 가장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의 말씀 속에서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고 또 많은 것을 배우거나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갖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자기가 욕을 먹고 또 악인을 책망하면 자기 자신이 도리어 허물을 잡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자와 이 악한 자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만한 자가 되고 또 악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셨는데요. 자, 길가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자갈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땅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다녀서 길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씨가 떨어지지만 전혀 흙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대개 이런 마음은 어떤 다른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선입견이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자갈밭 같은 마음으로는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는데 안에 단단히 돌이 있어서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 마음은 너무 세상에 걱정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말씀을 깊이 있게 붙들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많은 고난을 받아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은 믿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자기 자신을 설득시켜 믿는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끝까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목이 터져라 외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반응이 오지 않는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할 때에 하나님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옥토로 변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옛날 어른들 중에는 내가 무식해서 말을 잘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돌덩이를 깎아서 어떤 조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각이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의 상은 결국 세상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끌로 자꾸 다듬어지면 아주 뚜렷하고 또 예리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 중에서 최고의 교육은 성경으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나타나는 이 반응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아직 경외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수술을 받거나 혹은 어떤 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 전체가 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모든 것을 그냥 수평적으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만화책을 보는 것과 영화 관람의 차이와 같습니다. 만화책은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만화책입니다. 영화는 이 사람이 살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화책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철저하게 원리를 찾아 바르게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나름대로 철저하게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대충 눈에 보이는 성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바른 길은 지혜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벌써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김장을 담궈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갓 만든 김치, 또 1년 된 김장김치, 또 몇 년 된 숙성된 김치, 예, 각각의 맛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군가 잘 알고 계시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깊은 맛을 내는 몇 년 숙성된 김치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숙성되어서 신앙의 깊은 맛을 내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든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 말씀의 그 집 안에 들어가셔서 이 방, 저 방 돌아다니시면서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다 가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신앙의 모습, 또 지혜의 모습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가치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참된 진리의 지혜의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힘껏 고백하시면서 찬양